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곳곳에 미사일 등을 동원한 공습을 가해 5명이 사망했다고 우크라이나 지역 관리들이 어제 밝혔습니다. 이반 페도로우 자포리자 주지사는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이 지역에서 3명이 숨지고 최소 8명이 부상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인명피해 외에 산업용 건물 한 동과 아파트 7동, 의료와 교육시설 등이 파손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북부 수미 지역 빌로필리아 마을에는 4발의 유도탄이 떨어져 여성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고 현지 당국은 밝혔고, 중부 폴타바 지역 주지사는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사망자 1명과 부상자 10명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영상연설에서 수미 지역에 대한 공습은 인구 15,000명의 마을 중심부를 목표로 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이 발사한 20기의 드론이 미콜라이우, 오데사, 헤르손,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폴타바, 빈니차, 르비우 지역에서 방공체계에 의해 모두 요격됐다고 미콜라 올레슈크 우크라이나 공군사령관이 오늘 밝혔습니다. 올레슈크 사령관은 또 러시아군이 S-300 지대공 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고 말했지만 목표물 타격이나 요격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오늘 텔레그램에 우크라이나가 발사한 넵튠 대함미사일을 흑해 상공에서 요격했고, 접경도시 벨고로드와 보로네시에서 각각 2기의 우크라이나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에 맞서기 위한 안보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오늘 밝혔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오랜 기간 동안 유럽 안보협력기구뿐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라는 형태의 유럽 대서양 안보 구조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나토는 이익의 균형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협상을 진행하고 뭔가 합의를 이루기에 합당한 구조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유라시아 안보 강화를 제안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은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과 함께 관련 대화를 시작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왕 부장은 라브로프 장관과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 지역과 국제 현안들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며 중국은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 늘 상황의 옳고 그름에 따라 독립적으로 입장을 결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왕 부장은 또 중국은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국제 무대에서 건설적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절대 분란대 부채질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올해 중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러시아 외무부가 9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중국을 방문 중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면담한 사실을 전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시 주석이 라브로프 장관의 이번 중국 방문에 대해 푸틴 대통령의 올해 중국 국빈 방문을 위한 포괄적 준비의 중요 단계로 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도 이날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라브로프 장관의 중국 방문을 곧 있을 최고위급 접촉을 위한 준비로 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이 같은 접촉은 계획된 것이며 러시아와 중국 간 높은 수준의 우호관계를 고려할 때 양국의 편의와 필요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그러나 우리는 아직 시간을 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생각한다면서 준비가 되는 대로 관련 세부 내용을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이 같은 발표는 다음 달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무제한적 파트너십을 선언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해왔습니다. 자우로지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이 11일부터 사흘간 북한을 공식 방문한다고 중국과 북한 정부가 9일 밝혔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자우 상무위원장이 중국 당과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11일부터 13일까지 북한을 공식 친선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 대변인은 자우 상무위원장이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는 중북 우호의 해 개막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과 북한은 산과 강으로 연결된 좋은 이웃이며 우리의 양 당과 국가는 우호적 소통 전통을 늘 유지해왔다면서 이번 방문은 중북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9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11 백악관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이 두 나라 관계에 새 시대를 여는 첫 장이 될 것이라고 주일 미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미국 하원의 일본계 중진 의원은 미일 동맹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이번 주 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러시아가 거부권을 통해 유엔의 대북 제재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면서 한러 관계가 한층 나빠지는 양상입니다. 한국 내 일각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보다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한때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5도에서 영상 8도, 최고는 9도에서 19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는 10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이 양국 관계 새 시대의 첫 장이 될 것이라고 주일 미국 대사가 평가했습니다. 주미 일본 대사는 북한이 북일 정상회담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람 이메뉴엘 주일 미국 대사는 8일 바이든 정부는 미일 두 나라 모두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메뉴엘 대사는 8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미일 정상회담 전망을 주제로 주최한 대담에 야마다 시게오 주미 일본 대사와 함께 참석해 이번 정상회담이 양국 관계 새 시대의 첫 장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메뉴엘 대사는 일본은 지난 2년 동안 국방 예산을 확대하고 반격 능력을 보유하기로 했으며 무기 등 방위 장비 수출 제한을 해제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동맹 전략은 미국 중심의 중심축과 바퀴살 구조에서 여러 동맹이 상호 협력하는 격자형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constant in it i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building off of that foundation and I've said this before but I really believe we're
이메뉴엘 대사는 동맹 보호의 시대가 끝나고 동맹 투사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러한 안보 구도에서 미국과 일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기시다 총리는 10일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이어 11일에는 일본 총리로서 9년 만에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야마다 시게오 주미 일본 대사는 기시다 총리가 미 의회 연설에서 미국의 글로벌 파트너로서 일본이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해 함께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마다 대사는 정상회담에서 특히 양국의 국방협력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통합작전사령부 창설에 맞춰 미국과 일본이 지휘통제 구조를 조율하는 방안을 두고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Two countries are working together with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ce of closer coordination between our two countries.
또 방위 장비의 생산과 유지 보수 측면에서 양국의 방위 산업 협력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며 이것이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이 논의할 몇 가지 문제들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메뉴엘 대사는 양국 정상의 국방 분야 논의에 대해 세부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과거와 다른 지휘 통제 구조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이 방위 장비 수출 제한을 해제한 것은 글로벌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일본 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메뉴엘 대사는 지난해 8월 열린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미한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이 근본적으로 변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한 축은 미국, 일본, 한국이 결코 의견을 일치시킬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8월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서 그것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One of the pillars of China's strategy in the Indo-Pacific was that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이메뉴엘 대사는 조지 W. 부시 정부 당시 국가안보 참모 중 하나는 이 같은 진전을 간절히 원했었다고 말했다며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고 우리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미한일 3국 정상의 시대가 지나도 협력이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반을 다지지 않으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야마다 대사는 북일 정상회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일본이 회담 개최의 목표로 삼고 있는 핵과 미사일과 일본이 납북자 문제 등 미 해결 문제에 북한이 진전을 낼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야마다 대사는 북한의 최근 성명을 보면 아직 미 해결 문제들을 다룰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recent statements from North Korea indicated that they are not ready to deal with those outstanding issues of concern.
야마다 대사는 기시다 총리에게 미 해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만약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온다면 총리는 북한 측과 대화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7일 보도된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위해 일본 정부가 북한에 고위급 접근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납북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북일 정상회담을 개최할 의사가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하원의 일본계 중진 의원이 미일 동맹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이번 주 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지난해 미한일 3국 정상회의에 이어 열린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마크 타카노 하원 의원이 이번 주 개최되는 미일 정상회담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계인 타카노 의원은 7일 VOA 관련 논평 요청에 다른 많은 이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회담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국 정상은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이 가하는 위협과 무역 문제, 그리고 미일 양자회담에 영내 파트너를 통합시키는 문제와 같은 매우 중요한 사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공식 방문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1일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하는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등에 참석합니다. 이어 11일 바이든 대통령 및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함께 미국, 일본, 필리핀 3국 정상회의를 합니다. 타카노 의원은 이번 미일 정상회담이 지난해 개최된 미한일 3국 정상회의에 이어 열린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타카노 의원은 미일 관계는 동맹 역사상 가장 강력한 시점에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해 8월 미국, 일본, 한국 정상 간의 성공적인 캠프 데이비 3국 정상회의에 이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정상회담은 미국과 일본 간 지속적인 파트너십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양국 간 경제 및 군사협력을 강화하려는 열망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타카노 의원은 의회가 미일 양국 간 교육 및 문화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1975년 설립한 독립정부기관인 미일 친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서울에서 열린 제32차 미한일 의원회의에 미국 측 단장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일본 주재 대사를 지낸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 의원은 미일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 중국의 동맹의 강력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거티 의원은 지난 5일 폭스 비즈니스 방송에 출연해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우리 관계가 얼마나 강력한지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동중국해 센가쿠 열도와 남중국해 그리고 타이완 해협에서 중국의 공세가 증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일 동맹과 그 힘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도 이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다음 날인 11일 연방의사당에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일본 총리의 미국 국빈 방문은 2015년 아베 신조 전 총리 이후 약 9년 만입니다. 또 일본 총리의 의회 연설은 아베 전 총리 이후 약 9년 만에 이뤄집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토마스 쉬퍼 전 주일 미국 대사는 이번 주 미일 정상회담에서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큰 뉴스가 발표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쉬퍼 전 대사는 8일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미일 동맹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일본 총리가 추진 중인 북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주 호주 대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주 일본 대사를 지낸 시퍼 전 대사를 김영규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 워싱턴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의제는 뭐가 될까요?
양국 관계 변화와 동맹의 강화입니다. 원래부터도 미일 동맹은 매우 강력합니다. 전 세계 미국 동맹 중 이보다 더 강한 동맹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죠. 일본은 그동안 동맹 강화를 위해 취하는 조치들에 관해 적어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었는데요. 이제 이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정상회담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회담에서 큰 소식이 전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질 만한 뉴스 말이죠.
이번 정상회담이 특히 주목되는 건 미일 동맹 강화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자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일본이 어떤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일본은 매우 위험한 이웃들 사이에 있습니다.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도 이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국민들은 중국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로부터의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러한 상황을 악화시켰죠. 21세기에도 침략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21세기에도 20세기에 일어났던 것처럼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일 안보 동맹의 격상에 발맞춰 일본은 자위대 내에서 육해 공군 간의 원활한 조율을 목적으로 하는 합동 작전 사령부를 세울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2027년까지 국방 예산을 국내 총생산 GDP의 2%까지 늘릴 예정이고요. 한국을 포함해 과거 일본 제국주의를 직접 경험한 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을 다소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우려를 잘 인식하고 있습니까?
미국 워싱턴에서 이런 우려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우려는 종전 이후 계속 있어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본이 과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국방력을 추구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다시 군국주의 국가가 되기 위한 열망 때문이 아니라 아시아의 평화를 지키려는 열망 때문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로부터는 이에 대한 반발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아시아 국가들은 과거보다 현재 더 많은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다가가기 위해 취한 행동과 또 반대로 일본이 한국에 대해 취한 행동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기념비적인 조치였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된 태평양과 그에 기반한 무역과 평화를 모두 중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전쟁을 원하지 않죠. 저는 한국 전문가라고 할 수 없지만 한국인들은 그 위협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쪽의 김정은에 의한 위협도 더 커진 것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협력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 협력이 더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그리고 일본의 안보가 위협에 처하게 되면 한국의 안보도 위협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아에서 중국의 위협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북한도 있죠. 일부 분석가들은 북한이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합당한 이유를 제공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심지어 일본인들 중에는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결국 일본의 자위대 증강에 도움을 줬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북한은 한동안 도발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일본이 전수 방위 태세를 버리고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국가가 되는 것에 합당한 이유가 됩니까?
일본은 항상 자국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유엔 헌장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모든 국가가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일본 군대는 물론 문자 그대로 자위대라고 불리죠. 그동안 일본은 미국이나 다른 강대국들처럼 전력투사 능력을 과시해야 하는 상황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일본은 늘 방어 중심적으로 사고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과 당시 일본에 존재했던 군국주의 때문이었죠. 지금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전력투사 능력 과시보다는 방어 능력 강화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하고자 하는 건 공격이 아니라 전쟁을 막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 국민들은 전력투사에 대해 여전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푸틴이 저지른 일이나 중국이 홍콩, 남중국해에서 행하는 일을 보면 누구라도 불안을 느낄만 합니다. 저는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도 이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기시다 총리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있고요. 북일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성사되길 바랍니다. 한 테이블에 앉게 할 수 있다면 협상에 성공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기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때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시다 총리가 손을 내민 것 자체가 일본은 전쟁을 선동하려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라고 생각하고요. 전쟁을 피하기 위해 사는 것이죠.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 확답은 못하겠습니다.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을 것입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북한에 갔던 것을 돌아보면 획기적인 일이었죠. 일본인 납치설에 대해 북한 정권은 자신들이 그렇게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논란이죠. 하지만 저는 대화를 나눌수록 평화를 위한 좋은 기회가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떨어져서 상대방에게 돌만 던지면 성과는 없죠.
2002년 고이즈미 당시 총리가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성사시켰죠. 그런데 당시엔 미국에선 북일 정상회담을 조심스럽게 보는 기류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일본이 또다시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미국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당시 기류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워싱턴에서 대화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 잠수함과 같은 것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는 상황이 우려스러운데요. 우리는 때때로 북한의 도발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선을 넘는 방식으로 터무니없는 행동을 다시 한다 해도 사람들은 이제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가까운 미래에 무엇을 할지 또는 하지 않을지 예상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고립시킴으로써 일본이나 미국의 공격을 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으로서는 이 같은 일을 저지르는 게 자살 행위가 될 겁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더 강력한 미일 동맹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동안 그 역할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미일 동맹은 동북아의 평화를 지켜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일 동맹의 힘은 일본에 있는 80개 이상의 미군 기지와 5만 명 이상의 미군 병력에도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일 미군엔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미군 병력이 많죠. 한국에는 2만 5천 명 정도가 있는데요. 아시아에 그렇게 많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 자체가 평화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대한 공격과 한국에 대한 공격은 미국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를 공격하게 되면 미국의 즉각적인 대응이 있을 것입니다. 이 두 나라는 우리의 동반자입니다. 때때로 미국인들은 이것이 미국에게 일종의 부담이 되는 것처럼 봅니다. 하지만 결코 부담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은 한국과 일본인의 삶뿐만 아니라 미국인의 삶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죠.
오래전부터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아시아에서 가장 주요 동맹국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2015년 이후 인도가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했고 호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의 4개국 협의체 쿼드가 재결성되었고요. 한국 국민들 중 일부는 왜 한국이 여기서 제외되었는지 의문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한국이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국에게 있어 든든한 동맹국이 될 수 있습니까?
한국 전쟁 이후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의 든든한 동맹국입니다. 미한 동맹은 굳건합니다. 더 강해질 수 있고요. 쿼드가 나온 것은 주로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먼저 얘기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아베 전 총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에서 규모가 큰 민주주의 국가들의 연합을 만들고자 했죠. 그러면서 호주와 인도 그리고 미국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나라들의 관심사가 모두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쿼드에 참여할 날을 기대해봅니다. 그때는 쿼드가 아닌 다른 용어로 불러야 하겠지만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우리 모두가 목표로 삼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태평양 지역에서 평화를 유지하려는 공동의 목표를 토대로 통합하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 거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도 그 동맹의 모임에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마스 취퍼 전 주일 미국 대사로부터 이번 주 열릴 미일 정상회담과 미일 동맹 강화 움직임 그리고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았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규 기자였습니다. 미국의 동북아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위협으로 일본의 군사력과 전략적 위상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역내 안보 위협 고조로 미일 양국이 진정한 의미의 군사동맹을 구축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유사시 일부 주한 미군 역량은 일본으로 이전될 수 있으며 한국 기지를 전투기 출격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도 내다봤습니다. 6일 VOA 워싱턴 토크에 출연한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일본석좌와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의 대담을 보내드립니다. 북한이 고체연료 중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발사를 참관하면서 각이한 사거리의 모든 전술, 작전, 전략미사일들의 고체연료화, 탄두조종화, 핵무기화를 실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군은 북한 발표가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북한의 이번 주장을 어느 정도 신뢰하시나요? 존스턴 석자님.
They're almost certainly exaggerating the capabilities. History is full of examples of North Korea exaggerating its capabilities.
그들은 확실히 역량을 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들의 역량을 과장한 사례는 예로부터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학습을 통해 역량을 개선해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북한 ICBM 전력의 성장과 역량, 단거리 미사일의 개발, 모든 범위의 역량을 보면 알 수 있죠. 진전이 있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2006년 제가 도쿄에 있을 때 북한은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은 몇 주 동안 발사돼 있었습니다. 마침내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발사 몇 초 만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화성 18형 미사일이나 다른 역량들을 고려해 보면 분명 진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반도에서의 억지력은 여전히 강력하고 이런 북한의 역량들은 북한을 더 안전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북한이 시험 발사한 신형 미사일은 로켓에서 분리된 뒤에 활공하며 상하로 기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북한이 이런 역량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북한이 실제로 그런 역량을 갖췄다면 주한미군과 한국군 방공망에 구멍이 뚫리는 걸까요? 오했는 연구원님.
Chris's comments are excellent and frame this very well that we have to assume that North Korea may be exaggerating but is certainly improving.
And they do 존스톤 석좌의 설명은 매우 탁월했는데요. 북한이 과장하고 있을 수 있지만 틀림없이 개선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점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북한은 로켓 기술 측면에서 확실히 뛰어납니다. 전반적으로 그만한 규모와 기술 수준을 가진 국가에 기대할 수 있는 것에 비하면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세 가지 핵심 기술이나 세 단계의 역량으로 분류하는데요. 제 생각엔 북한은 이 중 일부분에서 진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우선 극초음속 문제인데요. 극초음속은 단순히 매우 빠르다는 뜻입니다. 음속의 5배인 중거리나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정의상 극초음속입니다. 하지만 지적하신 대로 요즘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는 건 하강 과정에서 기동할 수 있는 종류의 극초음속 무기인데 요격미사일을 피할 정도로 비행궤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동은 아주 어렵진 않지만 쉽지도 않습니다. 고속으로 비행하면서 비행날개를 펼치면 날개가 날아가 버리거나 망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상당한 실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조차 아직까지 극초음속 미사일을 열심히 개발 중인 겁니다. 우리에게도 매우 어려운 기술이에요. 우리는 군사연구와 개발, 시험과 평가에 한 해 1,500억 달러를 지출합니다. 북한이 아직까지 하지 못한 세 번째는 변칙 기동을 하면서 목표물까지 정확하게 날아갈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죠. 극초음속은 우선 빨리 가는 걸 의미하는데 북한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극초음속은 예측 가능한 비행궤도에서 벗어나는 걸 의미하는데 이럴 경우 방어가 더 어려워지죠. 북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특정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 원하는 곳까지 변칙 기동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워요. 2020년대 들어서까지 미국에서는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북한은 아직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단지 제 추측일 뿐입니다.
존스턴 석좌님, 북한 미사일을 특히 우려하는 나라가 바로 일본인데요.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는 10일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두 정상이 지금 만나는 이유는 뭘까요? 안보, 외교, 경제 상황이 이전 정상회담 때와 어떻게 달라졌죠?
Yeah, it's a big visit. This is a equivalent of a state visit, not technically a state visit because Kishida is a head of government, not a head of state. But it's the first such visit.
네, 아주 중요한 방문이죠. 이번 방문은 국빈 방문에 해당하는데 기시다 총리는 정부 수반이지 국가 수반이 아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국빈 방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방문으로는 아베 전 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한 2015년 이후 첫 방문이죠. 이건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주최하는 다섯 번째 국빈 방문입니다. 그중 네 번은 인도태평양 파트너들이었습니다. 쿼드 회원국들과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 사실 자체가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백악관의 기시다 총리는 중요한 지도자입니다. 기본적으로 방위비를 두 배로 늘리기로 한 결정, 러시아의 침공에 대응하며 보여준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지원, 작년 G7 정상회의에서 보여준 리더십 등 이 모든 것들이 일본을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로 만들었습니다. 그 근본 배경에는 동아시아의 매우 어려운 안보 환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 물론 중국 수정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 북한의 위협과 러시아 등 이 모든 것들이 미일 관계가 급속도로 강화되는 배경인 거죠. 물론 미국과 한국 관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패턴인데요. 저는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이 미일 정상회담 다음 날인 11일 백악관에서 미일 두 정상을 만난다는 사실에도 주목하는데요. 이는 아시아 전역의 동맹들이 도전적인 안보 환경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미일 정상회담에서 필수적인 군사 및 국방 장비를 공동 개발하고 함께 생산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상당히 의미심장한 협력으로 들립니다. 어떤 군사 장비일지 혹시 관련 정보가 있거나 예상하시는 것이 있는지요? 그리고 한국과도 유사한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I think the point to make first is that this is really a new area for U.S.-Japan collaboration. There historically there have been a few cases.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은 미일 협력의 새로운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역사적으로 방위 산업, 국방 기술 협력은 몇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탄도미사일 방어가 그 핵심이었지만 협력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이 국방 장비 수출을 오랫동안 제한해 왔기 때문이기도 하죠. 이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국방개혁 의제의 일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기술 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오헨넌 연구원이 말한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응해 활공체 요격 프로그램과 같은 노력이 이미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다른 타격 시스템들도 있는데요. 일본이 이미 라이선스 생산을 하고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이 있습니다. 백악관 발표에서 이런 노력들의 확대를 볼 수 있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국 방위 산업은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방위 산업은 유럽과 호주에까지 역량을 제공하는 글로벌 플레이어예요. 이건 일본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틀림없지만 일본 방위 산업의 현황은 아니죠.
오해는 연구원님, 미국은 주일 미군 사령부 재편을 고려 중인데요. 주일 미군 사령관을 사성 장군으로 격상하고 일본 자위대와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주일 미군의 지휘 통제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런 변화를 추진하는 걸까요?
China and to some extent North Korea. But I think that clearly again Mike Mansfield said it decades ago the US-Japan alliance is the
중국이죠. 어느 정도는 북한 때문이고요. 하지만 주일 대사와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역임한 마이크 맨스필드가 수십 년 전에 말했듯이 미일 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입니다. 그때는 냉전이 막 막을 내리기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적어도 돌이켜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중국은 아직 지금의 중국이 아니었죠. 그때는 북한도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중거리 탄도미사일,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었습니다. 미일 동맹이 40년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이었다면 지금은 더욱 확실히 그렇습니다. 일본의 방위태세를 계속 정상화하도록 장려한다는 생각은 40년 전에는 우리 스스로도 원하지 않았을 일이었던 만큼 큰 변화인 거죠. 40년 전 맨스필드가 그런 발언을 했을 때 저와 존스톤 석좌는 막 현장에 발을 들였죠. 지금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80년이 됐어요. 사람들은 일본이 변했다고 믿기 시작했고 한국인들도 믿기 시작한 것 같아요. 물론 한국인들이 근본적으로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일본이 근본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일본을 절반은 강력한 동맹으로 다른 절반은 통제해야 할 나라로 여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토 창설 뒤 초대 사무총장인 이스메이 경이 남긴 말을 생각해보세요. 나토는 미국을 유럽에 끌어들이고 소련을 몰아내며 독일을 약화시키기 위해 설립됐다고 했죠. 예전엔 미일 동맹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더 이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의 국방력 증강을 비판하는 북한이 실제로는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기여하고 명분을 제공하는 셈이군요.
That's true, but I think the rise of China is even more fundamental, although the two together is what really.
그렇죠. 하지만 중국의 부상이 훨씬 더 근본적이죠. 북한의 행동과 중국의 부상 모두 일본의 국방력 강화 주장에 설득력을 제공하지만요.
타이완이나 영내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주일 미군과 주한 미군이 함께 작전을 수행하게 될까요? 그들은 어떤 다른 역할을 맡게 될까요?
Well, the first point I make is if there was a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there would have to be deep cooperation between U.S. forces in Japan.
우선 한반도 위기가 발생하면 주일 미군과 주한 미군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계획은 그걸 반영하고 있죠. 하지만 일본이 자체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상황이 좀 더 복잡해질 겁니다. 유사시 주한 미군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면 오헨넌 연구원도 깊이 생각했을 텐데요. 아시다시피 주한 미군 대부분은 지상군인데요. 타이완 해협 위기와는 특별히 관련이 없죠. 일부 주한 미군 공군 전력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완 위기 시 주한 미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북한의 기회주의적인 침략을 억제하는 겁니다. 북한 스스로 감행하든 중국이 주의를 분산시키려 부추기든 말이죠. 그래서 강력한 동맹과 강력한 주한 미군을 통해 한반도에서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이 타이완 위기 상황에서도 계속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이 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눴는데요. 타이완 비상사태 시 주한 미군 병력과 장비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셨죠.
Yes, a couple of things. First, just to back up Chris Johnstone's excellent point, and this is sort of a nerdy, geeky point. But if you like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존스톤 석좌의 탁월한 지적을 뒷받침하자면 이건 다소 괴상하고 괴짜 같은 지적이지만 만약 국방 전략을 좋아한다면 방금 존스톤 석좌가 말한 건 17페이지에 나오는데요. 한국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많지 않지만 미군은 러시아나 중국 중 어느 한쪽을 억제하면서 다른 한쪽을 격퇴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기회주의적 침략을 방지하면서요. 우리가 중국과 싸우기 위해 유럽에서 군대를 빼내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뜻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이나 러시아와 싸우기 위해 한국에서 군대를 빼내고 싶어하지 않아요. 우리는 최소한 현지 주둔 병력의 상당 부분을 유지해 북한이 우리가 신속하게 증원군을 파병할 수 있다는 걸 알길 원합니다. 우리가 개전 첫날부터 개입할 거니까 북한도 그 결말을 알 테니까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시간이 좀 더 걸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전히 한반도에서의 분쟁을 억제하는 데 관여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탄약 비축분과 지휘 통제, 정찰 플랫폼을 어떻게 할지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일부를 한국에서 일본 남부 지역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또 군산과 오산 공군기지에 배치된 미국 단거리 전투기 중 일부가 그들 기지에서 출격해 전투를 벌이고 기지로 귀환해 연료를 보충하고 재무장하며 수리한 뒤 다시 출격할 수 있도록 한국에 허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한국의 동의에 달려 있습니다. 분명히 그 시점이 되면 한국은 피하고 싶은 전쟁에 더 직접적으로 연루될 겁니다. 주한미군 전투기 출격과 관련해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전력의 대부분은 한국에 두면서 중국이나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길 희망할 겁니다.
지금까지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일본 석좌와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유엔 제재를 받는 북한 유조선 두 척이 잇따라 동중국해에 출몰해 주목됩니다. 둘 다 위치를 숨긴 채 중국 영해까지 수백 킬로미터를 항해했는데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행위가 의심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상한 움직임을 보인 선박은 유엔 제재 대상 선박인 남산 8호입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남산 8호는 현지 시각 3월 23일 북한 서해상을 벗어나 중국 방면으로 향하며 약 2시간 동안 위치를 노출했습니다. 이 선박은 이후 마린 트래픽 지도에서 사라졌는데 위치 정보를 외부로 발신하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산 8호가 다시 포착된 건 자취를 감춘 지 약 일주일 만인 지난달 29일입니다. 위치는 마지막으로 신호가 끊긴 지점에서 남쪽으로 약 780km 떨어진 상하이 인근 동중국해 해상입니다. 이후 다시 북한 서해 방면을 향해 북상한 남산 8호는 31일 중국 산둥성 인근 바다에서 북한 서해 쪽으로 뱃머리를 돌리는 모습을 끝으로 다시 레이더망에서 사라졌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018년 3월 불법 선박 간 환적에 연루된 남산 8호 등 27척의 북한 선박을 제재했습니다. 특히 남산 8호를 포함한 13척에는 자산 동결과 입항 금지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자산 동결이나 입항 금지 혹은 선적 취소 등을 명령한 다른 선박에 대한 제재보다 더 강도 높은 조치였습니다. 이처럼 국제사회 제재로 사실상 운항이 금지된 남산 8호가 이번에 동중국해로 향하는 모습은 국제 제재망에 주의를 끌만합니다. 공해상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행위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최근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지난해 6월 3일 남산 8호가 최대 2,835톤에 달하는 정제우 제품을 북한 남포에 하역했다며 관련 위성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남산 8호가 공해상 등에서 불법으로 유류를 획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심스러운 선박은 또 있습니다.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지난 3월 9일 남포를 떠나 서해 방면으로 운항하던 북한 유조선 청룡산호는 10일 북한과 중국 중간 해역에서 남쪽으로 뱃머리를 돌리는 모습을 끝으로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이후 20여일이 지난 3일 동중국해 해상에 출현해 다음 날까지 북상하다가 또다시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 선박은 국제해사기구 IMO의 고유 번호 대신 언제든 변경 가능한 해상이동 업무 식별 번호 MMSI를 통해 위치 정보가 파악됐습니다. 이는 청룡산호가 의도적으로 IMO 번호를 감춘 채 운항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박이 국제해사기구에 등록되는 시점에 부여되는 IMO 번호는 마치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처럼 선박의 소유주나 기국이 변경되더라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면 MMSI는 선박의 등록 국가가 부여하며 언제든 새 번호로 바꿀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와 유엔 회원국들은 처음에 정해지면 폐선 때까지 달고 다녀야 하는 IMO 번호로 북한 선박을 식별해왔습니다. 따라서 MMSI 번호만을 발신한 청룡산호에 대해선 현재로선 선적이 북한이라는 것 외에 과거 행적이나 제재 여부 등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없습니다. 여기에 지난 20여일의 항적까지 외부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이 선박에 대한 의구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선박 전문가인 우창해운의 이동근 대표는 BOA에 정상적인 선박으로 국제 항행을 할 땐 두 가지 번호가 필수지만 이미 제재 대상 선박이거나 선박의 신분을 구태여 나타낼 필요가 없는 경우엔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만 IMO는 감추면서 굳이 MMSI를 공개한 데 대해선 비상시 유일한 연락수단이기 때문에 가동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타이완 유사시 한국군이 개입하면 중국 억제 측면뿐 아니라 정당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다만 한국군의 최우선 과제는 북한 억제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8일 타이완 유사시 미국 정부는 한국이 개입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ou want to convey the message that you're going to work with them or they will be involved, so that would be a deterrent for the Chinese not to do anything toward.
코브 전 차관보는 8일 BOA와의 통화에서 관련 질문에 미국은 중국에 한국이 함께하거나 개입할 것이란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타이완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억제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을 침공하려 할 경우 미국뿐 아니라 일본과 한국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무력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한 억지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코브 전 차관보는 미국은 전 세계에서 해온 역할과 대응하고 있는 모든 비상사태들을 고려할 때 다른 나라들이 개입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더 많은 역량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 국민으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데 미국인들은 타이완의 중요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등 다른 국가들이 개입하면 타이완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미국인들도 타이완이 미국의 국익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뜻입니다.
I think given the role that the U.S. has played around the world and all of the contingencies that we're dealing with, we would certainly want other countries to be involved.
앞서 찰스 플린 미국 태평양 육군 사령관은 지난 6일 한국 캠프 험프리스에서 한국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타이완 비상사태 발생 시 한국군이 동맹의 힘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종합편성 채널인 채널A 보도에 따르면 플린 사령관은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한국의 역할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한국군의 참여를 기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플린 사령관은 한국과 한국군이 미한 동맹의 힘을 한국 내에서 동맹을 보호하는 데뿐 아니라 영내에 투영하기 시작하는 것은 중요한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플린 사령관의 이 발언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점증하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한국군이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이제까지 타이완 유사시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언급은 종종 있었지만 한국군의 역할에 대해 미군 고위 관계자가 발언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그러나 워싱턴에서는 이 같은 플린 사령관의 발언은 미중 사이의 첨예한 갈등 상황에서 미국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도 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한국군이 타이완 유사시 개입하길 원할 것이라며 현재 세계에서 연합 세력을 갖는 것은 미국에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미국 단독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많은 나라들이 매우 비판적이겠지만 다른 나라들이 힘을 보탠다면 비록 많은 군사력은 아니더라도 국제적으로 훨씬 더 많은 지지를 얻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Having a coalition is important to the U.S. in the current world. If the U.S. tries to do something alone,
베넷 선임 연구원은 한국 전쟁을 예로 들었습니다. 미국이 한국 전쟁에 참전했을 때 많은 나라들이 참전했는데 그중 많은 나라들의 실제 파병 병력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참전 사실 자체만으로도 미국 참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타이완 유사시 한국 공군 일부 편대나 해군 전함, 지상군 1개 대대 정도만 참전해도 미국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베넷 선임 연구원은 타이완 유사시 미국은 한국 육군 파병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미국조차 지상군 파병을 원할지 모르겠다면서 만약 미 지상군이 파병된다면 동맹도 지상군을 파견하겠지만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플린 장군의 발언을 타이완을 포함한 제3국 유사시 한국과 한국군에 대한 미국 정책의 변화를 의미한 것으로 과도하게 해석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전 주한미군 고위 관계자들은 타이완 유사시에도 한국군의 최우선 임무는 북한 억제란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타이완 유사시란 가정에 대해서는 추측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한국군과 함께 일했던 경험을 언급하면서도 한국군의 가장 큰 임무는 한반도 방어와 북한 억지라며 한반도에서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o there's instances where you could use rock forces. But the primary mission, I believe, of rock forces is for the defense of the Korean Peninsula.
서먼 전 사령관은 타이완 해협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도 한국군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한국 방어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누구라도 이득을 취할 기회를 주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 해협 유사시 북한이 이를 이용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려는 시도를 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한국은 아직 정전 상태란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우선 주한미군은 타이완 분쟁에서 역할이 거의 없다면서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최우선 임무는 북한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군의 대부분은 지상군이고 타이완에서 미군이나 한국 육군이 지상전을 벌일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 유사시 한국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북한 억제와 함께 타이완 해협이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한국은 한국으로의 교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상 교통로 방어에 기여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하늘과 바다의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기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That means that South Korea has a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its commerce can flow to Korea. South Korea is dependent on.
맥스웰 부대표는 타이완 유사시 한국의 경제와 국방에 결정적인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는 것이 한국에도 이익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타이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국군보다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분쟁이 발생하면 한반도에서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Japan's self-defense forces will probably play a larger role in the Taiwan conflict because it is imperative that deterrence remain on the Korean Peninsula.
그러면서 타이완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한반도에서 분쟁을 막는 것이 미한 동맹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며 동맹 전력에는 적절한 균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여러 우발 상황에 대처해야 하지만 한국군의 최우선 임무는 한국 방어와 북한 억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한의 3국의 해군과 공군뿐 아니라 육군연합훈련의 필요성과 관련해선 연합훈련은 3국 간 상호 운영성과 조율을 위해 항상 필요하다면서 연합훈련은 3국 모두의 상호 방위를 위해 매우 중요하며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고 새벽에 평안도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오후부터 황해도와 평안도 비 또는 함경도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5도, 최고는 8도, 최고기온은 9도에서 1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지역입니다. 평양의 오전은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6도, 최고는 19도. 남포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고 비, 최저 7도, 최고 18도. 신우주 흐리고 오후에 비 내리고 최저 6도, 최고 14도. 강계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고 최저 2도, 최고 18도입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해주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최저 8도, 최고 14도. 개성 구름 많고 최저 7도, 최고 17도입니다. 다음 함흥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흐리겠고 최저 1도, 최고 16도. 장진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고 한때 비, 최저 영하 4도, 최고는 13도. 해산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고 최저 영하 4도, 최고는 16도입니다. 청진 맑겠습니다. 최저 0도, 최고 13도. 삼재현은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5도, 최고는 10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아봅니다. 동해 앞바다 오후에 구름 많고 그 외 해상은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 내지 2m, 동해 먼 바다는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m로 일고 먼 바다는 오전에 0.5 내지 1m, 오후에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 보내드립니다.
브이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오는 1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독일 정부가 8일 밝혔습니다. 슈테펜 헤베슈트라이트 독일 총리실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숄츠 총리가 13일 중국을 방문한다며 이같이 밝히고 시 주석 외에 리창 총리도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숄츠 총리와 시 주석의 정상회담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남중국해 상황에 대한 대응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헤베슈트라이트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숄츠 총리는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충칭과 상하이를 방문해 현지 독일 기업 관계자들과 만날 계획이며 상하이 대에서 연설도 예정돼 있습니다. 숄츠 총리의 중국 방문은 지난 2022년 11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미국과 호주, 영국의 안보협의체인 오커스는 첨단 역량 프로젝트와 관련해 일본과의 협력을 검토 중이라고 미국 국방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사브리나 싱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일본의 강점과 오커스 3개국 모두와의 긴밀한 국방협력 관계를 감안해 이 같은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그랜트 셰프스 영국 국방장관, 그리고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은 이날 공동 성명에서 오커스가 첨단 군사력 분야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오커스는 첨단 기술과 역량의 여러 구성 요소에 대해 강력한 진전을 이뤘다며 이달은 오커스 첨단 역량 산업 포럼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싱 부대변인은 최근 호주가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호주 ASC사와 영국 BA사를 호주 잠수함과 관련한 지속적 파트너로 선정한 것도 최근의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커스 국방장관들은 호주가 핵 추진 잠수함 전력을 보유하게 된 것은 급변하는 전략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오로지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이 11일부터 사흘간 북한을 공식 방문한다고 중국과 북한 정부가 9일 밝혔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자오 상무위원장이 중국 당과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11일부터 13일까지 북한을 공식 친선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오 대변인은 자오 상무위원장이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는 중북 우호의 해 개막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과 북한은 산과 강으로 연결된 좋은 이웃이며 우리의 양 당과 국가는 우호적 소통의 전통을 늘 유지해왔다면서 이번 방문은 중북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도 이날 자오 상무위원장이 북한 공산당의 초청으로 평양을 공식 친선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자오 상무위원장은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창 총리에 이어 중국 정부 사열 3위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 대한 지상작전 개시일을 확정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영상 성명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승리에는 라파 진입과 테러리스트 대대들의 제거가 요구된다며 이것은 일어날 것이고 날짜가 잡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라파에 하마스의 마지막 거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사회의 거듭된 만류에도 라파에 대한 지상작전 방침을 고수해왔습니다. 라파 일대에는 가자지구에서 6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는 전쟁을 피해 내려온 100만여 명의 팔레스타인 이주민들이 몰려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모든 인질을 석방하고 하마스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라파 지상작전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편 하마스는 오늘 성명에서 이스라엘과의 휴전 협상을 중재해온 카타르와 이집트 측으로부터 받은 이스라엘의 제안은 자신들의 요구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어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관련 현안들을 논의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두 장관이 이날 전화통화에서 이스라엘 전신회가 기승인한 조치들의 이행을 포함해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극적으로 늘릴 긴급한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장관은 또 국제구호단체 월드 센트럴 키친 소속 구호활동가들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비극적 공습에 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적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라이더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앞서 월드 센트럴 키친 직원 7명은 지난 1일 가자지구 중부에서 구호활동을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이스라엘군의 5인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 오스틴 장관은 하마스가 억류 중인 모든 인질의 무조건적 송환과 이스라엘 방어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 진행 중인 휴전 협상에서 적대 행위 중단이 합의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갈란트 장관은 최근 가자지구 남부 일부 지역에서의 철군과 향후 하마스에 대한 작전에 관한 정보들을 오스틴 장관에게 제공했다고 라이더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날 하루 총 419대의 구호트럭이 가자지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희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